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현대 신학의 한 부분인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의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단 사상의 자유주의자들의 이단 사상의 예들을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을 좀 살펴보았고, 오늘도 두어 사람을 살펴보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강의가 다 유익하고 이 패역한 시대, 배교의 시대, 자유주의가 창궐하여 기독교를 어지럽히고 주님 전복시키고자 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분별하며 옛길 바른 길을 붙드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심히 부족하오니 종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도하시고 바른 것을 알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비평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자유주의 이단 사상의 예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단자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르트를 비롯해서 C.H. 다드와 라인홀드 니버, 또 불트만, 폴 틸리히, 그리고 본 회퍼와 오스카 쿨만 등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사람, 볼파르트 판넨베르크와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두 인물에 대한 이단 사상의 예들을 몇 가지 좀 들어보십시다.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는 1968년부터 1994년까지 독일 뮌헨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이었고, 판넨베르크 학파의 시조입니다. 현대신학을 우리가 여러 분류로 도표화할 때에 제가 첫째 시간에 밥 존스 대학의 스튜어트 카스터 교수의 그런 현대신학 분류표를 소개한 적이 있고, 제가 쓴 책자에도 그것을 소개했습니다. 판넨베르크 학파의 시조, 인용된 그의 저서들 몇 권을 보면 Revelation as History, 역사로서의 계시라고 하는 책과 Jesus, God and Man, 예수, 신인, 아주 정통적인 그런 표현이긴 한데 Jesus, God and Man이라고 하는 책과 Theology and Kingdom of God, 신학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 또 Apostles,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를 부정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관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할 수가 없다, 하지 않았다. 전에도 우리가 바르트부터 얘기해서 신정통주의나 현대신학 전반에 크게 영향을 끼친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의 영향이 크다. 칸트의 인식론 혹은 지식론, 인식론은 지식론이라는 말인데 인식론 혹은 지식론의 개념에서 우리가 초월자가 이 유한자인 인간 세계에 계시할 수 없다. 유한자인 인간이 초월자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없고 그것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바르게 표현할 수 없다. 그런 어떤 그 인식론적인 문제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고 보여져.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부정하다니. 우리가 정통 신학, 개혁 신학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우리가 인정하고 직접 계시 중에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데 성육신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의 절정인데 그것을 부정하다니. 보십시다. Revelation as History, 역사로서의 계시라는 그의 책 13, 14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그의 이름, 그의 말씀을 통한 혹은 율법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 자기 계시의 개념을 거절한다. 직접 계시를 아예 노골적으로 거절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와 대조하여 최종적으로 나타난 바는 역사 속에서의 그의 행위의 반사로서의 reflects, 반사로서의 하나님의 간접적 자기 계시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접, 그러니까 자기는 간접적 자기 계시를 뭐 인정, 말하는,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거절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같은 책 131쪽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의 현재 사건들의 규명된 목표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의 이제 목표가 결국 계시인 것이지 그 말이죠. 계속 읽어보면 그리고 오직 그것들이 일어난 후에만 역사적 사건들이 다 일어난 후에만 하나님의 신성이 감지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시를 역사의 끝에 두는 것은 계시의 간접성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간접적 계시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직접 계시해서 지금 역사 속에 썼던 사건에서 계시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현상적인 역사 사건들을 다 거치고 나면 아 하나님이 이런 것을 뭘 계시하였겠구나. 간접 계시랍니다. 그건 계시가 아니죠. 역사에 대한 자기 인간의 어떤 묵상 정도이겠죠. 또 예수 신인이라고 하는 책 73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그가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남에 대한 해석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간접 계시 개념이 바울의 경우에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계시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가 나타났다는 것을 경험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남을 경험한 그 경험 속에서 그가 해석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직접 계시가 아니랍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 아, 그 사람의 개념은 알겠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그 완성된 형태로 들리는 방식으로 그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런 계시 안 하셨다. 지가 그렇게 단언하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단언하면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빌립보서의 저작 사이에 바울의 사상에 발전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에 반대되는 가장 작은 증거가 아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왔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그런 시내산 계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기도 하시죠. 우리가 역사를 묵상하는 것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하고 계시하고는 다르죠. 그건 계시가 아니지 자기가 명상하고 자기 나름대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있죠.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그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와는 내가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모세가 뭘 명상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백히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은밀한 말도 아니고 그게 직접 계시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은 자기를 포함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누구의 뜻 베드로의 뜻이나 요한의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게 계시지요. 그것이 특별 계시지요. 그것을 우리는 직접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의 내용을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판넨데 그런 성경의 신적권위와 무오성을 부정합니다. 직접 계시 부정하면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성경의 신적권위와 무오성을 부정합니다. 그는 공개 강연의 강의 중에서 우리나라의 크리스천 신문 2001년 11월 19일 자에 7쪽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서의 권위에 대한 근본주의적, 거기에 이제 보도되어 있는 걸 그냥 인용하면 성서의 권위에 대한 근본주의적 관점은 텍스트에 적힌 진술 하나하나에 대해 모두 무오류의 진리성을 고수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게 문제점입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의 권위와 모성을 믿어야지.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럴 경우 오히려 성경 본문 자체가 지니는 진정성을 말살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성경의 본문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말을 자기가 자백하듯이 한 것이군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적 권위나 무오성을 그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신학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94쪽에 보면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는 사람을 모든 다른 궁극적 권위로부터 자유케 한다.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유롭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 자유를 얻는데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유롭다. 이것은 참 좋은 자유네요. 단지 정치적 생활 형태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자유가 있고 또한 교회적 조직들과 형식들에도 적용된다. 교회의 조직이나 형식도 자유롭게 꼭 어느 무슨 한 가지 형식이 아닐 수 있다. 자유로운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계속 읽어보면 자유의 선물과 특권은 좀 더 나아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들의 그 앞에 교회의 뭐 형태 그것도 그렇게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또 나아가기를 자유의 선물과 특권은 교회들에 의해 제출된 선언들, 교회들의 교리적 결정들, 그리고 성경의 책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전한 내용에 관련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와, 그러니까 자유주의자군요. 자유주의자가 뭐냐? 자유를 너무 좋아해서 교회의 모든 교리들에 대해서, 성경책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이 전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한다는 거죠. 그 자유주의 맞습니다. 명칭이 좋으네요.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다루는 책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을 하나님이신 성경을 그렇게 마음대로 다루면 자유롭게 난도질하듯이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해석하고 버리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가감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구약시대에 신명기에 보면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가감을 하면 그게 성경도 없고 정경도 없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준이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간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인본주의고. 그렇죠. 주님께서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도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성격입니다. 그것이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기준, 규범, 규칙, 법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정경, 성경이 66권으로 확정된다는 정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바로 그것이고, 우리 개신교의 가장 기본 첫 번째 원리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한 유일의 규칙이다, 법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신적 권위와 모호성을 부정. 세 번째로 판넨베르크는 사도신경의 진리성을 부정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책을 쓰면서 사도신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진리성을 부정한 사도신경이라는 책 10페이지에 보면 10쪽에 보면 사도신경의 진술들이 부분적으로 현대인의 마음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도신경 보면 뭐 처녀탄생 나오고 기적 또 부활 나오고 뭐 다 예, 심판 나오고 하니까 그러겠죠. 또 이 진술들의 많은 부분은 이런 혹은 저런 방식으로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 당신도 불신앙적인 현대인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야? 하나입니까? 믿는 사람은 그걸 다 믿는 것인데 말이죠. 또 사도신경이라는 책 13쪽에 보면은 좀 더 사도신경의 표현 형식들은 믿음의 기초적 사실들의 요약이며 또한 그것의 중심적 내용이 된다. 그것들은 그 시대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 이것이 그 사상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그대로 현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 많이 가지고 또 의심을 하는 그거와 같이 그것은 그 시대의 언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그 시대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언어는 더 이상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의 표현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의 말 그대로 받기 어렵다는 말이죠, 지금. 따라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질문하면서, 숙고하면서, 비평하면서 그 진술들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사도신경을 마치 믿는 것처럼 다루면서 결국 사도신경을 팽개쳐버리고 믿지 않는,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솔직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신경을 믿는 것 같이 말하면서 그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결국 안 믿는 거죠. 안 믿는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더 양심적이지. 우리의 이런 방식은 초대교회의 방식과 다를 것이다.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은 항상 동일한 결론들에 도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재해석하면 결론이 다 똑같진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뭔지도 자기는 제시할 수도 없겠네요. 그렇다면 그가 초대교회의 그 신조를 자기 것으로 삼으면서 아직도 그것을 반복할 수 있는가? 책임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때는 오직 우리가 그 근본적 의도들에 동의할 때뿐인데 이 근본적 의도들은 그 신조의 진술들에서 시대적으로 제한된 그 표현 형식을 찾았다. 이 의도들의 언어적 심지어 지적 표현은 더 이상 항상 우리 자신의 현대적 사물인식을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 이런 의도들 그 시대의 언어라 그 예시대의 언어라 오늘 시대의 언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여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사도신경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도신경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늘 지금 만국교회가 한국교회의 대부분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신경이 아닙니까? 그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그런 신조의 요약이라고 표현된 신경이죠.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정통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가장 요약된 믿음의 내용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더 첨가시키면 좋을 듯한 것은 한두 가지 있지만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것이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되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뭘 비평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네 번째로 판넨베르크는 창조 대신 진화론을 받아들입니다. 아, 그것이 자유주의자들의 거의 공통적 생각 같아요. 창조, 창세기 1, 2, 3장은 믿지 않고, 창조와 타락은 믿지 않고, 대신 진화론은 믿는 진화론자들이로 본다. 신학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 61쪽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모든 피조물들의 미래가 보편적인 것이라면, 모든 피조물들의 미래가 보편적이지도 않지만, 이게 표현이 보편적인 것이라면,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같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오늘 바라보는 미래는 이전에 각각의 현재가 직면했던 것과 동일한 미래일 것이다. 지금의 나의 미래는 또한 줄리어스 시저의 미래이었고, 역사 이전 시대의 도마뱀들의 미래이었고, 약 10조 년 전에 최초의 물질 과정들의 미래이었다. 와, 진화론자가 많네요. 이 세상을 10조 년 이상으로 보는 것도 아주 뭐 진화론도 보통 진화론은 아니죠. 그리고 그런 미래가 다 보편적으로 똑같다 보는 것도 그렇고, 허무한 사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 예, 불신앙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단이 아니면 뭐가 이단입니까? 다섯 번째, 판넨베르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전설이라고 말합니다. 전설. 예수 신인이라는 책 146쪽에 보니까 기독론적으로 처녀 탄생의 전설, 레전, 전설이지. 전설은 그 계시적 사건의 한 근본적인 요소, 즉 예수께서 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에 대한 한 예비적 표현이라는 의의를 가질 뿐이다. 그러니까 처녀 탄생은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려고 그런 처녀 탄생이라는 일종의 신화적 옷을 입혔다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대동소이야. 자유주의자들이 학파는 달라도 결국 불신앙적인 생각은 비슷해요. 그래서 처녀 탄생을 전설이라. 또 같은 책 149쪽에 보면 신학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그의 지상 생애의 기원에 요구되는 한 기적적 사실로서 주장할 수 없다. 처녀 탄생의 기적 같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처녀 탄생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느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녀 탄생이 신학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인데 사도신경에 들어와 있다니, 이런 얘기죠. 또 사도신경이라는 그의 책에서도 72쪽에 보면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관한 전통에 대한 강력한 반론들이 있고, 그 전통은 과거의 사건에 관한 사실적 주장의 성질을 가지는 거로 역사적 반론들은 단순히 치워버려질 수 없다. 반론들을 오히려 두둔합니다. 처녀 탄생은 그것은 역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죠. 또 73쪽에서는 가장 초기의 형태의 그 전통 자체에 대한 조사는 그러므로 그것이 그 자체의 이탈과 동기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것의 역사적 신뢰성에 반대되는 가장 강한 반론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이와 같이 처녀 탄생에서 우리는 하나의 전설과 관계를 가진다. 그것이 이 경우에 아주 확실하게 주장될 수 있는 까닭은 전승된 그 본문 자체가 그 전통의 전설적 기원에 대한 동기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론을 오히려 두둔하고 전설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설이다. 하나의 전설과 관계를 가진다. 결국 처녀 탄생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복잡하게 꼬우지 말고, 말을 꼬우지 말고, 처녀 탄생은 나는 믿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백히 증거하는 증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판넨베르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 진술의 확실성을 부정합니다. 부활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신인이라는 책 89쪽에 보면 복음서들에 보도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들은,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나타나심들은 바울에 의해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것들은 강하게 전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자체의 역사적 알맹이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에이, 못된 사람들이네.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짓밟아버리고 찢어버리는 것과 같죠. 예. 복음서들에 보도된 예수님의 부활에 나타나신 사건들의 진술 속에서 역사적 알맹이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역사 아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이단이 아니고 뭐가 이단?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모든 성경의 증거를 이처럼 찢어버리듯이 말쟁이들 말로, 예, 그 속에 역사적 알맹이가 거의 없다. 못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 자유주의자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동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단자들에 대해서 이런 악을 하는 자들을,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도 안 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변호라도 해야 되잖아요. 예, 똑똑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지식도 비천한 자이지만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변호를 하라고요. 예. 이런 것을 비평하라고요. 역사적 알맹이를 거의 찾을 수 없다. 나쁜 사람들. 같은 책 98쪽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환상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하는 사건들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제자들 자신들과 똑같이 비유적 언어로 말한다. 아니 성경이 비유로 지금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 사실적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증거입니다. 비유적 언어라니요. 비유적 언어로 말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았듯이 우리도 다른 설명의 가능성들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러한 언어에 의해 표시된 것의 도움으로 사건들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방해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내 혼자서 잘 그렇게 받아라. 그러나 그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믿지 않으려면 관둬라. 기독교 신앙 포기하고 네 종교를 만들든지 세상으로 나가 기독교 안에서 장난치지 말고 그것이 내 밥 벌어먹는 수단이냐. 믿으려면 바로 믿고 믿지 않으려면 못 믿는다 선언하고 떠나가라. 기독교 밖으로.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고 말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말했어요.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절반 이상은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절반 이상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이하이기를 바라고 조금이기를 바라지만 우리나라도 절반 이상 절반 가량이 아마 자유주의 영향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래요. 그는 사도신경이라는 책 63, 64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그러므로 본래는 육신적 아들의 신분을 의미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신적 초자연적 존재로 표시하는 것도 아니었다. 요컨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유다의 왕은 확실히 사람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것처럼 예수도 그렇다. 그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단지 예수님의 역할, 즉 그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도록 임명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었을 뿐이었다. 그것은 그의 본질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본질 문제,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라는 개념이 아니랍니다. 그냥 통치하는 자를 그렇게 왕적인 인물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것뿐이다. 당신 오해했다.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은 그 분명히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무슨 본질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를 시행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뿐이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또 요한일서 7절 우리가 요한일서도 있고 요한일서도 있고 자주 인용했지만은 이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런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요한일서 7절에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속이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 성육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면은 바로 믿어야지. 이런 적 그리스도 같은 자들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자유주의는 이단입니다. 경계해야 하십시오. 그리고 자유주의 교단을 경계하십시오. 우리나라에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는 독일 같은 데는 다 넘어갔고 거의 다 넘어갔고 미국도 만 교회 이상의 대교단은 넘어갔고 남침례교도 절반 이상이 지금 자유화되어 있고 우리 한국이 보수적인데 좀 남아있지만 절반가량이 자유화됐습니다. 기감측, 기장측, 예장통합측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정신없는 합동 고신이 지금 분별력 없이 같이 기도회를 하느니 같이 연합활동을 하느니 오만 가지 연합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만 정신을 차리십시오. 자유주의가 이단입니다. 이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덟 번째 판넨베르크는 보편 구원론적 경향을 가집니다. 자유자들이 비슷하죠. 서로 짜고 다 하는 것 같이. 예수 신인이라는 책 269쪽에 보니까 그의 죽음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의 결과 즉 죄에 대한 형벌을 단지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다. 그를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신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극복되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짊어졌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극복했다. 더 이상 아무도 홀로 그리고 소망 없이 죽을 필요가 없다. 아무도 그렇게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 내용인 새 생명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고 그 자신이 그 새 생명에 장차 참여하리라는 소망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와, 참 놀라운 복음이네요. 예? 모든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는 지금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보편 구원론이죠. 우리가 세상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네가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되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고 역사적 기독교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개혁신학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옛날 초대교회 오리겐 같은 이단이나 그렇게 말했지. 이단사 오리겐의 이단 사상이 그런 사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보편 구원론 이단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란 책 89쪽에도 물론 예수님의 죽음의 대리적 효과는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아무도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이제부터는 아무도 더 이상 홀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왜냐하면 특별히 죽음에서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교통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간적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간의 이 교통은 예수님의 죽음의 대리적 의미의 본질적 내용이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 예수 신인의 책이든 사도신경의 책이든 그 사상이 그래요. 보편 구원론이죠. 그것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제가 자주 앞에서도 인용했죠.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영생으로 가는 자들이 있고 영생으로 가는 자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의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습니다. 아홉 번째 판넨베르크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비유로 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믿지 않는 거죠. 그는 예, 사도신경이라는 책 104쪽에 보면은 물론 이런 식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 개념의 긍정적 타당성을 인식하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그것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성격에 관해 분명히 이해한다는 조건에서 가능할 뿐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해요. 단지 상징과 비유로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상징과 비유로 믿는 게 무슨 믿는 것입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믿어야지. 죽은 자의 부활, 자들의 부활 개념을 사람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감추어진 사람의 미래에 대한 일종의 초자연적 지식으로 보는 자에게 그것은 사람의 경험에서 낯선 요소로 계속 남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데 부활을 믿으면 낯설다. 그러면 낯설지. 그러나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몇 명 살리셨고 예수님 자신이 사셨고 그것은 예, 구약시대에도 엘리야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믿어야지. 낯설어도 그것이 사람의 자기 이해에 있어서의 그의 상황의 표현으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유로서의 그것의 독특한 성격에서일 뿐이다. 이 사람은 비유로 부활을 믿는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비유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꼭 맞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곤욕스럽게 하려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으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바로 알면 당연히 믿어야 될 것이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증거하고 예 당연히 성경의 신약 성경에 밝히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믿지 못할 것이 없는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열 번째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지옥의 개념을 부정합니다. 그는 사도신경의 91쪽에 보면 지옥 개념은 수많은 심판의 그림들에서 묘사된 대로의 그 독특한 특징들에 있어서 확실히 공상적이다. 지옥 불못 불타고 구더기도 꺼지지 않고 그런 성경의 표현들을 포함해서 지옥의 묘사들을 공상적이랍니다. 그러한 그림들이 지옥의 고통들에 관해 말하는 바는 매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진정으로 결정적인 특징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으로부터 제외됨은 끝없는 구덩이의 전통적인 묘사들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런 불못에 들어가는 것하고 다른가? 단절되니까 들어가는 것이지. 단절과 불못은 분리되는 건가? 그럼 불못이 없는 단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것이 형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에 대한 분명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제외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옥일 것이다. 지옥을 아주 곱게 묘사하네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도 겁나지 않는 지옥이네요. 그것은 지옥이 어디냐는 장소 문제는 그러므로 부적당한 그리고 우리에게 폐지된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지옥을 폐지시켜버린 것입니다. 지옥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옥 교리는 주께서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의 여러 절에서 밝히 말씀한 지옥 교리의 대표적 구절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마태복음 25장 끝부분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자, 두 번째 인물 좀 또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싶다. 요아킴 예레미야스 이름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하고는 다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 1900년에 출생해서 1979년 다 이 자유자들이 오래 살았어요. 그것은 마지막 배교를 다 예, 완성하는 하나님의 허용같이 보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독일의 신약 신학자이며 인용된 그의 저서는 두 권 The Central Message of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의 중심적 메시지 중심적 메시지 그러나 잘못된 메시지죠. 두 번째는 New Testament Theology, 신약,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지적해 보십시다. 첫째로 성경의 기적 사건들의 확실성을 부정합니다. 기적을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신약신학이라는 책 86쪽에 보니까 비평적인 문학적 언어적 분석에 복종될 때 기적 이야기들의 내용은 매우 상당히 감소된다. 성경에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비평적인 문학적 언어적 분석을 해볼 때 기적 이야기들이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기적들을 다 믿지 않는 거죠. 성경의 기적 사건들을 다 전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조금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은 같은 86페이지에 각 주에서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기적 이야기들의 문학적 비평적 조사는 기적 요소를 높이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기적 요소가 점점 많아지고 수가 증가한다. 기적들은 정교해진다. 이중적 보도들이 전달되어 내려온다. 요약들은 예수님의 기적 행하는 행위를 일반화한다. 몇 가지 경우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적 이야기가 언어적 오해에서 자라나왔는지 볼 수 있거나 혹은 적어도 상상할 수 있다. 그래서 기적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점점 기적 요소가 많아지고 수가 증가하고 정교해지고 이중 보도들이 막 생기고 서로 기적이 원래 정확한 것이 아니니까 다른 보도들이 생기고 또 언어적 오해에서 발전해서 나왔다고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뭐 이렇다고 기적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이죠. 또 87쪽 각주에도 심지어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이야기도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로부터 언어적 오해의 결과로 자라나왔을 것이다. 제 마음대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걸어오신 이야기는 풍랑을 잔잔한 이야기에서 점점 언어적인 오해 때문에 발전된 기적 이야기랍니다. 이것도 못된 사람들이죠. 못된 사람들. 또 같은 책 88쪽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랍비주의적 그리고 헬라주의적 기적 이야기들과 비교한다면 그 내용은 더욱 감소된다. 또 같은 책 88쪽에 각주에 보니까 우리는 또한 특히 헬라주의 환경으로부터의 당시 유행하는 작품에서 귀신의 추방, 병고침, 죽은 자들을 일으킴, 풍랑을 잔잔케 함, 포도주 기적들의 이야기들을 발견한다. 이 기적 이야기들의 어떤 것은 복음서들의 그것들과 매우 밀접한 접촉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적 전통이 그것의 주위 환경으로부터 빌려왔으며 적어도 그것으로부터 어떤 개별적 주제들을 이어받았다는 결론을 거의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의 내용은 주위의 헬라주의적인 그러한 글들로부터 그것이 왔다는 결론은 거의 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믿지 않는, 기적의 성경의 기적의 사건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1장 24절을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단지 8개 내지 9개의 기적만 쓰고 있지만은 이 일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은 그 기적을 일일이 쓰려면 이 세상도 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맨 끝에는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이 일을 증거하고 21장 24절에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기적의 사건들을 그것은 참된 증거다. 증거. 만일 그것이 참이 아니라면 이 자체가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증거는 십계명의 제9계명을 어기는 큰 죄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의거할 때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거짓 증인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그런 자입니다. 성경을 거짓 증거의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악한 자유주의자들은. 또 사도행전 2장 22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도 아는 바에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바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기적과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 증거하신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 보도의 확실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적 사건들의 확실성을 부정하고 성경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 보도의 확실성을 부정합니다. 그는 같은 책 301쪽에서 신약 신학이라는 책 301쪽에서 순환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힌 순환은 며칠의 과정을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하나의 관찰할 수 있는 사건이었던 반면에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부터 잡히셔서 뭐 며칠도 아니지만 하루 만에 그렇게 됐지만 며칠의 과정을 거쳐서 되어진 사건인 반면 이 사람 지금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 현현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신 사건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것도 틀린 말이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마 여러 해들에 걸쳐서 이 나쁜 사람이라고 성경을 믿지 않아도 유분수지 오랜 기간 여러 해들에 걸쳐서 계속된 다른 종류의 다양한 사건들이었다. 참 성경을 이렇게 곡해하면서 신학자라고 신학교에 앉아서 녹을 먹고 있는 자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얘는 신학 교수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독일 교회가 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국가교회가 돼서 루터교회가 국가교회가 돼서 국가에서 다 공무원처럼 월급을 주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같이 교단교회가 이런 신학자들 이런 얘기를 했으면 벌써 이단 시비가 붙어서 쫓겨났을 터인데 교단이 물론 자유화되어버리면 미국 교회들이 자유화돼서 다 그렇게 돼버리긴 했지만 그러나 초기에는 이단 시비가 많이 붙었죠. 찰스 브릭스의 사건이나 등등에 있어요. 좀 읽어봅시다. 전통은 비록 여러 해에 걸쳐서 계속된 다른 종류의 다양한 사건들이었다. 전통은 오직 비교적 후대의 그리스도의 현현들의 기간을 40일에 한정했다. 40일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3절은 비교적 후대에 생긴 얘기라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을 파괴하는 곡해하고 파괴하는 불신앙자입니다. 또 같은 책 308쪽에 보면 처음에 보기엔 부활의 주님의 나타나심들이 그 처음 증인들에게 직접 경험이라는 점에서 무엇을 의미했는지 찾아내려는 시도는 우리의 자료들이 그 사건들로부터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고 부활절 기사들이 그동안 정교화되고 여러 점들에서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부활의 지금 성경의 기록들이 수십 년 동안 지난 다음에 다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주 절망적인 것 같다. 다 재구성하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대의 사고로부터 시작한다면 하나의 가설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참 동정하네요. 그래서 무슨 뭐가 있긴 있을 테인데 한 가설을 우리가 만들 수는 있을 테인데 그런 동정하지 말고 나는 부활 못 믿는다 하고 기독교를 박차고 떠나가야 돼. 너는 이단자니까 요아킴 예레미야님이 죽었지만은 그 사상을 가진 자들이 혹 있으면 추종자들이 있으면 너희도 똑같은 이단자들이다. 또 같은 책 310쪽에 보면 부활절 사건들이 주는 직접적 인상의 추가적 반향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보좌에 앉으심이라는 생각에 보존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종말을 향하여 재촉하는 역사의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독특한 능력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비록 이것은 그것이 짧은 기간의 간격 후에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으면 틀림없는 것이지만 종말 사건의 여명으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직접적 경험이었다. 그들은 비추는 빛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들은 그의 영광 안으로의 들어감의 증인들이었다. 다른 말로 말해 그들은 파루시아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종말을 그들이 경험하고 부활이라는 말을 지어냈다는 것입니다. 파루시아는 재림이라는 말인데 재림을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무슨 부활이나 재림이나 똑같은 사건인데 그런 헛소리들을 했군요. 사상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밝히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 증인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지. 거짓 증인이면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거짓 증거라고 하면 그는 더 이상 믿을 것도 없지. 거기 무슨 재해석하고 동정을 합니까? 증인, 역사적 사실이라면 믿어야 되지. 안 믿으면 네가 이단이야. 그것은 네가 이단이고. 부활도 믿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신학교 교수라고 앉아 있어. 예.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목사 노릇을 해.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그것은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쓰는 이신칭의의 법정적 성격을 약화시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인데 이것의 법정적 성격, 이신칭의는 법정적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십자가의 의, 십자가 사역, 대속 사역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진다, 간주된다는 것이 이신칭이고 복음인데 그것을 부정 내지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약의 센트럴 메시지, 그 중심적 메시지라고 하는 책 53, 54쪽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법정적 비교가 물거졌거나 심지어 완전히 포기된 것처럼 보이는 디카이우스 다이, 디카이우스 다이라는 말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보통 번역하는 그 헬라어인데 디카이우스 다이의 용법을 보았다. 나는 이 용법을 법정적 용법과 구별하기 위하여 구원론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싶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의롭다 하다 혹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용법이 법정적인 영역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법정적이 개념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같죠. 비록 법정적 측면이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여운을 남기긴 하지만 구원론적인 의미가 그의 말을 지배한다. 바울에게서는 능동태 디카이우는 은혜나 기뻐하심을 베푼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동태 디카이우스다이는 은혜나 기뻐하심을 얻다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법정적인 개념을 좀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도 그렇지만 구약부터 구약시대에도 의롭다 하다라는 그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 이게 디카이오라고 하는 그 단어 혹은 디카이우스덴 우스다이라고 하는 수동태의 그 인피니티브입니까 혹은 수동태 직설법입니까 우스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것은 법정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은 교회들은 확실히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이게 천주교 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천주교적인 사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법정적 개념을 부정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성례주의적인 생각도 제가 언급할 때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때 악인을 의롭다 한다. 의롭다 하며 의롭다 한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법정적인 개념입니다.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에게 그냥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좋은 거죠. 예, 그렇죠?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러나 악인을 의롭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잠언의 지금 말씀이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입니다. 의롭다 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법정적 개념입니다. 의롭게 한다. 요새 그 신약 성경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번역할 때 젊은 사람들이 의롭다 한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을 의롭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틀린 것입니다. 의롭게 하면 좋은 거죠. 사람이. 예. 악인을 의롭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죠. 의롭다 한다는 용어 자체가 법정적 의미를 갖는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다. 그것은 법정적 개념입니다. 법정적 개념. 로마서 3장 25절 26절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혹은 유화제물, 속죄제물이라는 개념인데 유화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죄인을 간과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그것이 칭의의 개념입니다. 법정적 개념을 흐려서는 안 되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시다. 넷째로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성례가 구원의 은혜를 전달한다고 봅니다. 성례주의죠. 성례가 구원의 은혜를 전달한다. 이게 성례주의고 천주교 생각이죠. 그는 같은 책 59쪽에서 칭의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경건한 자들을 용납하시는가, 이 문제에서 우리는 이 주어짐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세례에서라는 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어디에서 배웠는지 천주교 성당에서 배운 모양이죠. 수십 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 더 분명하게 사실들을 본다. 성례주의죠, 완전히. 또 같은 책 같은 표지에서 칭의와 세례의 연관이 바울에게 매우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세례에서라는 것을 그렇게 많은 말로 진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바울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당연한 것이니까 많이 말을 안 했을 뿐이다. 그런 말 같은데 당신 틀린 말이라. 바울 사상하고 바울 사상이 그러면은 천주교가 옳은 것이 되지 아닙니다. 또 같은 책 65쪽에서는 바울은 성찬이 세례뿐만 아니라 성찬이 세례와 동일한 은사 즉 그리스도의 대리적 죽음에와 그의 몸의 친교에 참여함을 전달한다고 이해했다. 성찬을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성례주의입니다. 성례주의는 세례와 성찬이 구원의 은혜를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성례주의는 천주교적인 오류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적인 오류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우리 한두 군데 인용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으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통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세례를 꼭 주게 해야지. 그러나 바울은 복음과 세례를 구분했습니다. 세례는 복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외적으로 확증하는 표로서는 세례를 받지만 세례가 구원을 곧 주는 것이라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본질 문제라면 세례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고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의 표현 또 로마서 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나 중생한 일은 중생한 것하고 물세례나 성찬 자체하고는 그것이 관계가 없다. 그것이 상징과 확증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지 중생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세례나 성찬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성례주의적인 것은 천주교적인 오류다. 자, 이런 요아킴 예레미야서의 오류들도 몇 개 지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까지만 강의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볼파르트 판넨베르크와 요아킴 예레미야서의 주님 자유주의 사상과 오류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 이런 잘못된 자유주의 사상이 있고 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가 조심하고 경성해서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옛길 바른 길 성경적 신앙을 바르게 붙드는 교회들이 되고 종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